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앞뒤 좌우에 있는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아멘. 방금과 같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정확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혹시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고백해왔지만 어떠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 하나하나 나열해보고 그 고난들에 대해서 묵상해보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고난들을, 어떠한 고통들을 당하셨는지 자세히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순종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아멘. 사실 사순절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몇 가지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들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외로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외로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 앉아있으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내 영혼이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기서 머무르면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기도하기 시작하시죠. 근데 기도하고 와보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고 세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몇 주 전 제가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튼 적이 있었는데 아주 옛날 느낌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 멜로디도 그리고 리듬도 엄청 촌스러웠는데 이 곡을 쓴 사람은 시대를 엄청 앞서가려고 애쓴 그런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억지스러운 유행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나름 재미있어서 계속 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콘크리트 건물 속 우리는 함께 모여있지만 저마다 외롭다네 뭐 이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혹시 삶 속에서 현재 외로움을 느끼신 분들이 계십니까? 네, 외로우신 분들은, 외롭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일어나진 마시고 앉은 자리에서 크게 손을 한번 번쩍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모두 이제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손을 번쩍 들지는 않으셨습니다. 한 분 빼고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지만 늘 외로우셨습니다. 혼자 쉬고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 늘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었지만 늘 혼자 그 믿음의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에서는 그 외로움이 극대화가 됩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입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괴로워하며 기도하던 날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3년을 함께 그 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며 힘이 되어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세 번을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어땠나요? 깨어서 기도했나요? 아니요, 제자들은 피곤하기 때문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알지만 그것을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외로웠을 것입니다. 애초에 혼자 시작해서 마무리하는 것이라면 기대조차 하지 않았을 텐데 함께하는 제자들이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을 보지 못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기에 자고 있는 영적인 안일함을 보면서 예수님은 더욱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십자가는 정말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에 대한 그 감사함이 무너져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고난주간 말씀 묵상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배신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배신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매우 잘 아는 그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많은 무리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가룟 유다와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사람들과 이렇게 신호를 정했습니다.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 사람을 체포하여 데리고 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나 도망갔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배신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별로 떠오르고 싶지 않은 그런 추억이 떠올랐다면 죄송합니다. 배신은 서로 간의 그 암묵적인 신뢰관계를 한 사람이 먼저 어기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치고 안타깝지 않은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 더 아팠던 것은 배신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칼로 베이는 것도 아프고 몽둥이에 맞는 것도 아프지만 배신당하면 정말 아픕니다. 진짜 배신을 크게 당해보신 분들은 이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배신도 등급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배신당했냐 하는 것이죠. 별로 나와 가깝지 않은 사람이라거나 내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고 하면 우리는 어쩌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해보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몇 주 동안 이제 공동체 신방을 하고 있는데 나눔을 하면서 성도님들께 비슷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배신당해 보았냐는 질문에 어떤 분들은 남편에게, 어떤 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분은 아주 친한 친구에게 크게 배신을 당했다고 나눠주셨습니다. 들으면 아주 마음 아픈 사연들을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는 적어도 이 사람은 절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날 배신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마련인데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3년을 함께 먹고 자고 일하고 함께 살았던 그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 중 한 명에게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배신당한 공간도 기막힙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추억의 공간이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자녀들과 편하게 보내는 우리만의 그 공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었던 그 추억이 있는 그 공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도 그런 장소가 있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배신을 당합니다. 여기서 이 고통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데 그 배신하는 방법은 또 한 번 상처가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4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하였는지라. 당시 입맞춤은 존경과 치밀함의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신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가 예수님한테로 지금 걸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많이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유다가 입맞추러 걸어오고 있을 때, 그리고 입맞추려고 얼굴을 가까이 할 때 예수님은 그 유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기 훨씬 전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채찍질 당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찢겨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픔은 칼로 찌르고 몽둥이로 맞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팠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엉터리 재판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불의한 재판을 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내용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벌어집니다. 내용을 알고 보면 정말 이 과정은 어처구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에서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의 그 죄를 찾아도 죄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고발하는 증인들도 있지만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증거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죄라면 당대 권력자들의 눈밖에 난 것, 그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인데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 지도자들은 이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죄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반대로 로마법에서는 고발할 수 있는 안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정치적인 안건으로 살짝 바꿔서 로마 황제의 권위와 통치에 도전한다는 죄목을 씌워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을 당하셨다는 제일 큰 증거는 로마 당국에 대적하는 말조차 한 적이 없는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기로 하고 반대로 로마에 반역한 바라바를 풀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채찍질 당하고 나서 그 다음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이 채찍질이 궁금해서 찾아보니 한 사람을 채찍질하면 그 채찍질만으로도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채찍질하고 나서 그 당시에 가장 잔혹한 처형 수단인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예전에 왜 영화를 보면 복수할 때 정말 미운 사람들은 그냥 총으로 탕 하고 바로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의 미움이 최대한 전달되도록 더욱 천천히 느낄 수 있도록 더욱 잔인하게 그 사람을 보내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아픈 죽음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왜 같은 배신도 제일 받아들이기 힘든 그 배신을 경험하게 해야 했을까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죄를, 큰 죄를 바닥까지 깨끗이 속죄하기 위하심입니다. 그런 죄를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용서받고 우리가 이제는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달리기를 기다리시며 어떤 고통을 경험하였는지 정확하게 알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었고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고통들을 경험해야 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고난들을 경험하되 가장 아픈 방법으로 겪으신 것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아픔을 겪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전에는 왜 나한테만 그런 경험, 남들이 경험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일까지도 경험하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는지 하나님께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로 섬기게 되면서 이제는 이것이 얼마나 큰 자산이 되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릇을 빚고 계셨구나. 그 그릇은 예쁜 케이크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요, 과일 담고 밥도 담고 한식도 담을 수 있고 양식도 담을 수 있고 심지어 음식 쓰레기까지도 담을 수 있는 아주 다양도로 준비시켜 주셨구나 하고 저의 감사가 되었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경험해봐도 한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목회적으로 위로를 한다고 해도 만약 제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말로만 하는 위로는 별로 성도님들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겉으로는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어쩌면 아이고 겪어보지도 못하고 뭘 아실까 목사님, 이병 걸리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거든요. 사람은 그런 제한이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아픔을 경험해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마음 깊숙한 위로가 되어주시지는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오늘 조금만 잠깐 나눴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고통에 참여하시려고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들을, 고난들을 경험하셨습니다. 살짝 발만 담근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이상으로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아들아, 딸아, 내가 잘 안다, 힘들지, 나에게로 와서 쉬어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원래 정치적인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종교적 상징으로 자리 잡은 것은 훨씬 뒤고요. 행을 집행한 빌라도도, 그 자리에 있었던 무리도, 대제사장도, 그리고 예수님까지도 그 상징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바로 로마 제국이 지닌 권력의 궁극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이곳의 주인이다, 우리의 길을 막는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상징과 같은 그런 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십자가는 더 이상 그런 뜻으로 우리들에게 기억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뜻으로, 사랑의 뜻으로 이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불의의 재판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죠. 아니, 그런 엉터리 재판을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요. 그 엉터리 재판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억울하게 고난당하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고 아쉬워합니다. 근데 그 엉터리 재판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바라바가 죽어야 됐는데 그 엉터리 재판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고 엉뚱한 바라바가 살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바라바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죽어야죠. 그것이 이 세상에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소위의 공평한 심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이성으로 작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당하셨고 우리가 죽어야 됐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바의 입장에서 마땅히 죽어야 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내가 살았구나라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 기간 동안 예수님이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 주신, 다시 말해서 스스로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낼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받았구나 라는 감사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저자 베드로가 단지 감사하는 자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움직이라라고 도전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그 모습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메시지 버전, 성경 버전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셨던 삶을 살도록 초청받았습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닥친 온갖 고난을 겪으심으로 여러분들도 그분처럼 살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주간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감사의 자리에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움직이도록,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생선의 사명을 받고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